우리 아이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에 이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학교를 소개하는데 아무래도 학교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가 많다 보니 자기 학교에서 가르치는 외국어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외국어를 소개하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그 학장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앞으로 수년 내에 한국어과도 생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것이 회화 정도 생활 회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수준의 이제 그러한 정식 이제 과목으로 학과로 이제 개설된다는 그러한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학생들이 와, 학부모들도 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반응이 정말 기대하는 그러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인 입장에서 그것이 정말 새롭더라고요. 야, 정말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한국을 제대로 이제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지금 다른 외국어를 배울 때 자기 네이티브 랭귀지 말고 자기 언어 말고 다른 언어를 배우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가 어느 정도 인기가 있냐면 7위 정도라고 합니다. 뭐 영어라든지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영어, 중국어, 뭐 일본어 막 배우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연상선상에서 이제 한국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작년에 통계 발표니까 7위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는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영어권,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제일 배우기 힘든 언어가 몇 가지 있는데 한국어가 4위래요. 그러니까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국말 배우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한국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가운데에 한국어를 제대로 쓰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것이 아랍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 것 같아요? 중국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본어더라고요. 네 번째가 한국어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제일 쉬운 언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 일본어. 보통 일본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본어가, 그러니까 이 서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동양 문화권의 이 언어들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랍익은 아예 글자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좀 이상하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림 같아서 저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타일랜드, 태국 말도 좀 비슷하게 그림과 같은데 정말 이제 배우기가 힘든 언어 중에 한국어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번째래요. 그러니까 이 한국어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글을 읽었는데 한글은 쉽대요. 그래서 아시아의 어떤 그 조그만한 민족이 언어가 없으니까 우리 한글을 그들의 그 언어로 가르쳤어요. 한국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글을 가지고 이제 그들의 언어를 쓸 수 있게 문자로 이렇게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글 자체는 어떻게 보면 되게 쉽습니다. 참 좋은,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어가 어렵대요. 여러분, 왜 한국어가 어려울까요? 한글은 쉬운데 왜 한국어가 어려울까요? 한국어는 진짜 표현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에게 하는 말 틀리고 부모에게 하는 말이 틀려요. 어른들에게 하는 말이 틀려요. 우리 아이 중에 하나도 저랑 얘기하다 보면은 그랬어?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 그렇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하지만은 자연스럽게 이제 친근하다고 얘기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색깔을 이야기할 때 색깔, 빨강, 빨갛다, 레드, 이게 한국어로 몇 가지 표현이 있을 것 같아요? 5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빨강이라는 표현 하나 제가 빨갛다, 뻘겋다, 새빨갛다, 시뻘겋다, 빨그세레하다, 뻘그레세하다, 밝았다, 벌겋다, 발그레하다, 벌그레하다, 발긋하다, 벌긋하다, 빨긋하다, 뻘긋하다, 뭐 불그르메하다, 뭐 불그르쭉쭉하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다 공식적인 언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춥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것을 원하는데 따뜻하다는 표현은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따뜻하다, 따뜻하다, 뭐 뜨뜻하다, 뜨뜻하다, 뜨겁다, 뜨뜻미지근하다. 제일 어려운 말 중에 하나예요. 뜨뜻미지근하다. 이거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썰렁하다, 쌀쌀하다, 이런 식으로 온도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너무나 많으니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 분이 뭐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 그 노벨 문학상을 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번역을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글을 쓴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국어를 한국 소설을 한국 시를 영어로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서구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언어를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번역한 분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자기 언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 번역하고 이제 그것이 이 서양 문학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벨 뭐 문학상을 주는 분들은 어쨌든 간 심사하는 사람들은 서양 문학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추천을 아무리 누가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한국말이 참 어려운데 그것을 영어 단어로 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이렇게 한국어의 표현이 다양하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사람들, 한국 사람들의 감정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번역할 때도 제가 오늘 이제 피스, 샬롬, 피스를 이렇게 지금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헬라어나 히브리어, 영어는 피스, 그냥 정말 심플해요. 그런데 그 의미가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는 샬롬,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두 단어인데 이 영어로 피스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이 성경에는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어 있어요? 평강, 평안, 평화, 화평 이렇게 대표적인 것만 해도 더 있긴 하지만 이렇게 최소한 네 가지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된 것은 한국어의 표현이 그만큼 풍부함을 나타내고 또 그 한국어의 그 다양성과 또 피스 자체도 샬롬 자체도 에이레네 자체도 하나의 단어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이 많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원어를 공부할 때 힘든 것이 하나의 단어이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있고 또 오늘 우리 한국말로 할 때는 또 힘든 것이 뭐냐면 한국말은 또 하나의 단어지만은 너무나 풍부하게 표현을 하니까 이게 서로 간에 힘든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은 번역자들은 번역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평강, 평안, 평화, 화평 이렇게 번역했을까? 평강, 평화, 평화, 화평.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단어를 쓸 때 똑같은 단어이지만 분명한 기준이 있더라고요.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냥 단어를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peace, 영어 peace, 내가 너무나 잘하는 거죠. 이 peace라는 단어는 샬롬, 그 다음에 에이레네. 그러니까 구약에 그 다음에 신약에 중요한 단어인데 이 번역을 할 때에 이 번역자들이 구약에서는 이 샬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사용되어졌는가 이 샬롬이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이 샬롬을 통해서 그 이루어지는 상태가 어떠한가 이러한 것을 이 문맥적인 그러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 에이레나라는 그 표현 익숙하기도 하지만 구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통해서 구약을 번역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신약에 적용할 때 예수님이 또 사도 바울이라든지 제자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이러한 것들을 나름대로 구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어떠한 기준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한번 여러분 맞나 안 맞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개인적인 상태를 강조할 때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함, 마음의 안식. 그러니까 평안은 이렇게 사용된 거예요. 개인적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그게 평안이에요. 평안하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떠한 관계적인 이 공동체 안에서의 그 조화로움을 이야기할 때는 화평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이고 포괄적인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강조할 때는 무엇이 사용되었냐면 평강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평강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읽은 이사야의 말씀대로 평강의 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기도 하시지만 똑같은 표현이지만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평강을, 평화를, 샬롬을, 에이렌을, 피스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을 때에 이 세상에 어떠한 이 세속적인 이 세상 가운데에 갈등도 없고 전쟁도 없을 때의 상태가 뭘 것 같아요? 평화예요. 그래서 성경에 평화라는 단어가 많을 것 같아요? 평강이라는 단어가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화라는 단어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없는 건 아니지만 평강이라는 단어가 더 많고 그 다음에 평안, 화평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평화를 뭐 소홀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가 평안함, 그러니까 평강, 평안, 이 화평이 이루어질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세상에 나타나는 우리의 영향력이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의 이 샬롬은 단순히 이 갈등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다양한데 이 히브리어 샬롬은 정말 고요함을 이야기하는데 이 고요하다는 것은 이 평정되었다는 것은 온전하다라는 표현도 있고 조화로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 가운데 누리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있는 상태가 바로 평화인데 이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으니까 우리에게 평안이 평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 샬롬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피스, 샬롬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 제사예요. 이 희생제사가 중요한데 이 희생제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뭔 것 같아요? 죄사함이에요. 죄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죄 용서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용서받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희생제사의 구약성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조화가 없는 거예요. 온전함이 없는 거예요. 안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려고 하는데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에는 안녕하다, 평안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부흥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안녕할까요? 안 할까요? 안녕하지 않은 거예요.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부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그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 샬롬 한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샬롬을 기대하는 거예요. 원래 헬라어 에이렌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이 단어가 질서와 안정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렌에 우리가 질서가 있어야 된다, 안정되어야 된다. 나라가 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평안하고 안정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이렌에라는 것은 로마 자체에서 그렇게 사용되었는데 여러분 최고의 질서와 안정은 우리 그리스도에게 어떤 것이 될 것 같아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그 평안함,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의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모여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가정에도 자꾸 상대방을 바라보면 안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그 은혜가 바로 평안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피스를 이야기할 때, 샬롬을 이야기할 때, 에이렌을 이야기할 때 이 피스는, 이 샬롬은 이 평강, 평화, 평안, 화평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 피스는, 샬롬은, 에이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있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샬롬인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시니까 평강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샬롬, 에이덴의 피스는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의 그 에이레네를, 하나님의 피스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또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과의 가장 좋은 관계는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왔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왔어요 우리에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그 주신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 그 에이레네는 피스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 대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순종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 우리에게 이제 잘 믿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알았을 때 우리의 샬롬, 에이렌의 피스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지 못해요. 평안하지 못해요. 화평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이 세상에 지금 있지 않아요. 막 너무 전쟁도 많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해라, 간구해라,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지 않지만 뭐 한국 뉴스 보면 뭐 신문 보면 막 화가 나지 않아요? 막 화가 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화가 나요. 막 신문 읽고 싶지 않아요. 막 그런 어떠한 유튜브 보면 여러분 시원합니까? 막 답답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뭐 어느 쪽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나올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 뭐라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평강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샬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이레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피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이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구한다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또 어떤 것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오늘 적어도 여기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닙니까? 그냥 오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이곳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같이 예배하고 있는 사람 옆에 그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평강이 우리를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평강을 위해서 부르셨대요. 평강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피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그 평강, 하나님의 그 샬롬, 하나님의 그 에이레네, 하나님의 피스가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우리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시카고 한인 연합 장로의 성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지체로 이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피스는 샬롬은 화평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해요. 평화는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다음에 뭐 주신 것일 수도 있겠지만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음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그 평안을 누리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평안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의 책임이 결코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가 뭐라고 그래도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누구만 손해예요.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권세가 너무나 세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말고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받냐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왜 짐승의 표를 받습니까? 세상에서 편하려고. 세상에서 평안하려고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이 짐승의 표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이것이 없으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았더니 그 순간은 편한 줄 알았는데 편해야 안 편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그 평강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게 뭡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그 표현을 성경 번역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화평이라는 그 표현은 언제 쓴다고 그랬어요? 이 관계적인 조화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공동체나 사람들 사이에서 화합하고 서로 분열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어떠한 권세가 있냐,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느냐, 화평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피스,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어요. 그렇다면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화평하게 해야 되는데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관계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평강을 이 선포해야 되는데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이 평강한 마음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화평하게 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 땅에 뭐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사용할 때 평화의 반대말은 뭐예요? 전쟁과 평화,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받은 자를 통해서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신들의 역할을 잘할 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샬롬이, 하나님의 에이레네가, 하나님의 피스가,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가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참 평화가 세상에 임하려면 우리가 이 샬롬, 그 다음에 에이레네, 피스를 하려면 결국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그랬어요.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가르치고 권면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피스를, 샬롬을, 에이레네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의 최고는 뭡니까? 정말 최고의 피스, 샬롬, 에이레는 뭔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너희가 거할 처소를 위해서 내가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준비한 그 처소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최고의 샬롬, 최고의 에이레네, 최고의 피스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갈 때에 우리는 결국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그 샬롬, 하나님의 에이레네, 그 피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강한 것이 있을까요? 성령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자유를 주셨어요. 성령을 선택할 수 있는, 성령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자유를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믿고 소망하며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이 땅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평화를 온전히 세우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로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